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마침 이렇게 입시철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에 관한 성경 본문을 거듭 생각하게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다행스럽고 때가 잘 맞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자녀 교육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세에 그 나타나는 커다란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지난주에 성경의 말세에 대한 증거들을 나열한 데서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세대가 구세대의 말을 듣지 않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힘을 합쳐서 자기네들의 주장을 힘있게 주장하고 하는 것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점점 확대될 것이라 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고 또 우리가 요즘 현실로 보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우선 그 뿌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에서의 부권 혹은 목권, 하여튼 어른들이 갖는 권위 일변도의 그 혹독함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부권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른이 말하는 데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못하며 말대답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말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꾸중을 들을 때,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놈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아버님이 꾸중을 하시는데 어디 입을 여느냐 하는 것이 그때 가르침의 그저 대표적인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이런 그 권위 일변도의 혹독함이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에 이런 윗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며 부모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반대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이상한 현상을 만들게 된 하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에서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은 주입식이고 기계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승이 갖는 그 사도권, 그 가르치는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동등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다면 이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든가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자유로운 발표나 생각이나 다양함이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교육 풍토를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이 부권, 사도권, 권위의 절대성이 가졌던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작용이 그 권위가 그 권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했다는 것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니까 문제더라라고 모든 권위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커다란 실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육에서 바로 이런 권위주의적 일방통행적 주입식 교육에 반발하고 현대식으로 민주주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반대하여 그 교육을 개혁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듣는 이름입니다.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입니다. 그 사람이 몬테소리 유치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이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그동안에 있었던 주입식 교육과 기계식 교육, 권위에 의한 강압적 일방통행적 교육에 대하여 반대하고 모든 권위를 그러니까 반대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쪽 입장에서 하지 말고 받는 쪽 입장에서 하자, 그 피교육자가 교육의 내용과 결론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해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택하자고 제안을 한 창시자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훌륭한 하나의 업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분명히 효과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피교육자에게 효과가 없다면 그 교육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며 기독교의 문제며 신앙의 문제가 사실은 그 뿌리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박혀 있느냐 하면 피교육자가 그의 교육에 관한 내용과 결론을 선택하며 납득하도록 동의하고 동조하는 것을 우선으로 시키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인간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무능하며 부패했다는, 인간은 절망적이라는 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었다고 선언해야 되는 절대적인 부패와 무가치와 무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과 지금 몬테소리 박사에 의해서 시창된 이 현대 교육의 뿌리들, 인간은 그 스스로가 선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옆에서 억압하고 겁주지 않고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를 개발시켜주면 그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 얼마든지 아름답고 가치 있게 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교육론이 갖는 뿌리에 대하여 우리 신자들이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하여 가만 생각하니까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예배로 봐야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릴 여유가 없게 생겼습니다만, 하여튼 이어진 다음 시간에 그럼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방법론과 해결책 이전의 문제에서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런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안 하면 매를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배경에는 자녀들이 이 문제를 올바로 선택할 실력이 없고 또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부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때에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어렵습니다. 공부는 그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써먹을 때이지 준비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렵습니다. 결혼의 어려운 점이 뭐죠? 결혼을 하고 싶은 때와 해서 사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할 때는 모릅니다. 할 때는 얼굴 보고 하는데 해놓고 보면 얼굴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것을 10년이 지난 후에야 깨닫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혼사도 누가 정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죠? 부모님이 정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저도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속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부라는 것은 그 시절에 애들이 놀고 싶지 아무도 그걸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독교 자체를 얘기해 보십시다. 이것이 전달되어서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으로 기독교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내용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씁니다. 전도라는 방법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미련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며 토론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전도같이 미련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많이 보지 못합니다만 예전에는 종종 이 버스 같은 데 이 긴 장대에다가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깃발을 써 붙이고 나이 많으신 할아버님이 버스에 올라오셔서 큰 소리로 구원에 대한 선포를 큰 소리로 하고 내려가시고 하는 장면을 보기도 하셨을 테고, 또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 가시면 종종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신자들 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좀 창피한 때도 있었죠. 왜냐하면 왜 기독교를 저런 식으로 하는가, 저렇게 무대뽀로 하는가, 좀 그러지 말고 좀 말쑥하게 차려입고 차라도 한잔하실까요? 그런 다음에 차를 일단 내면서, 이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엔 이미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어두면, 아니 무슨 뭘 돈을 뭐 계약금을 내라고 합니까? 믿어두면 일단 죽었다가 진짜면 땡 잡는 거고, 아니면 미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개고품을 품고 또 나와 선 사람 쳐놓고 제대로 옷 입고 번듯하게 생긴 사람도 또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속이 상하곤 했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맞는 겁니다. 이거는 토론하는 문제가 아니며 설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받는 사람이 동의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해서 되는 거지만 진리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동의하면 되는 뭐예요? 과반수 투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서 결정하는 결론이 아니라 진리라는 건 그것 자체로 진리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에서 부인을 하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배짱은 그거죠. 내가 돈다 그러면 안 도는 게 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다 그러면 도는 게 안 도는 것도 아닌 바예요. 뭐 때문에 이 원수들하고 돈다 안 돈다 싸워갖고 죽냐 말이에요. 억울하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내가 돈다 그러면 안 돌던 지구가 돌 것도 아니고, 내가 부인하면 돌다가 중단할 것도 아닌데, 그게 갈릴레오의 배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안 돈다 그래, 이 밥통들아 안 돈다 그래 이러고 나온 거죠. 왜요? 그래도 도니까. 그게 진리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는 강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바로 이 강압적일 수밖에 없고 혹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걸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시행하는 그 대상, 권위자들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게 했다는 것은 성경이 요구한 방법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게 나옵니다. 4절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언제나 이 얘기입니다. 너희 아비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분을 고쳤어야 되는 것이지 권위가 반대되거나 이 훈육하고 권위에 의해서 요구돼야 하는 것들이 없어져도 좋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지금 교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무서운 싸움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의미, 그 필요한 훈육, 가르치고 인도하고 꾸짖고 또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야 하는 문제를 사랑과 자애와 인내와 성실함으로 했어야 하는 것을 애 공부 못하고 온 거를 부모 자존심이 상한 걸로 누구네 집 애는 두 개밖에 안 틀렸다는데 너는 다섯 개냐 그러고 패갖고 애들로 하여금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 집 엄마하고 라이방이구나 이렇게 애들이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도 그래가지고 알고 보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통해서 자기 자존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는 정말 나를 낳은 엄마일까 이렇게 가게 하지 말라 말해요 그게 우리 말하자면 신자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문제에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앞서야 되는 신앙 싸움이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와서 교회 와서 무슨 안내서고 뭐 헌금위원하고 할 틈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언제 뭐 교회로 모여갖고 뭐하고 할 틈이 없습니다 전도하고 선교 나갈 틈이 없어요 부부 노릇 똑바로 하시고 자녀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99%를 거의 다 쏟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를 교회 와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름 아래 부부의 가정생활과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사실 얼마나 놓치고 살고 있는가 모릅니다 성경은 바로 인간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을 같이 토론하고 같이 동의해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요 항상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론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본성적으로 늘 악하고 늘 패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 얻게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까 말까를 우리 인간들에게 투표해서 정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투표하는 데만 일단 한참 걸리겠죠, 그렇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나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구원 얻겠습니다. 틀림없이 만장일치로 부결됐을 거라고 요한계시록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망상에 젖지 마십시오. 세상이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결정해 나가는 원리를 말합니다. 세상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끊는 쪽으로 갑니다. 끊는 쪽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기 시작한 사고방식이 하나의 학문으로 굳어진 것이 심리학이죠. 심리학이라는 것 참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서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심리학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뭐가요? 교육이. 교육학은 오늘날 심리학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를 드는 교육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교육이 얼마나 무섭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빚을 것인가? 교육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 교육을 모두 세상에 맡겨버렸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밖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셔야 할 책임입니다. 신자라면, 믿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꼭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누구를 무서워하게 할 것이냐를 정하셔야 됩니다. 나훔서 1장으로 가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 나훔서 1장 2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나훔서 1장 2절입니다. 1299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 도다. 성경이 왜 하나님을 무섭게 묘사하죠?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로라. 이 표현이 성경에 후렴처럼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 이상으로 지금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질투하시는가? 죄를 절대 용서하시지 않는가? 하는 표현도 많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산골에 어떤 나이 많은 부부가 사는데 너무 가난해서 읍내에 나와 살지 못하고 화전을 일구고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늦게 아들을 하나 봤습니다. 때는 그 동네가 없으니까 혼자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뛰놀다가 어린 도깨비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도깨비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깜짝 놀랐는데 가만 보니까 도깨비가 별로 흉악해 보이지 않아서 뭐 친구 놀 다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할 수 없다 하고 놔뒀습니다. 근데 점점 하는 짓이 도깨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걱정이다. 언제 끊게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 부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 도깨비에게,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봐라. 왜요? 아니 글쎄, 네가 도깨비하고 친구니까 그 뭘 무서워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놀다가 같이 쉬는 자리에서, 도깨비, 너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짐승피가 제일 무섭대요. 그러면서, 그럼 사람은 뭘 제일 무서워하냐? 그 묻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이 무서운지 자기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 제일 무서워하든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매일 밤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여태껏 하시던 말씀, 무섭다 무섭다 해도 돈같이 무서울까? 사람은 돈을 제일 무서워하더라. 그 다음날 이제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부모님이 이제 도깨비랑 못 놀게 하느라고 집주에다 짐승피를 쫙 뿌린 겁니다. 그 도깨비가 그 친구 찾아오다 보니까 짐승피가 얼마나 놀래서 도망갔어. 네가 내 시내를 이걸로 갚다니 두고 봐라, 내가 복수를 하고야 말지. 그날 저녁에 그냥 애따 돈 받아라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지방 가득히 엽종 꾸러미가 날라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은 돈이 무섭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뭐라고 안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린 돈이 무서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그렇게 우리 애들을 탁달을 하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면 우린 공부보다 먼저 신앙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네가 몰라서 그렇지 공부는 꼭 해야 된다라고 눈에 불을 켜고 억압하며 공갈치며 가르쳤듯이 가르치셨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안 가서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와보십시오. 오늘 되게 아드님이 학교를 하는데, 아니요, 아침에 도시락 싸들고 갔는데, 아니 안 나온 지 벌써 일주일이나 됐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놈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알고 대낮부터 콩튀듯 파티든 안 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안 나와서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죠. 집사님, 대개 아드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아유, 우리 애는 이상하게 교회가 재미없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세상을 무섭게 키웠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부모 대접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키워보십시오. 부모를 대접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실패했는가? 먼데 가서 찾으실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실패했고 교회에서 실패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내가 가진 힘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신앙도 아닐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보면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도 이렇게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요즘 잠이 안 와요. 이번 한 해 동안 실수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참 민망한 마음에 잠 못 이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 연말이 되면 새로운 봉사직을 맡기고 그럴 때마다 그런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그때 제 얘기를 다 하고 싶은 걸 참죠. 저는요, 그럼. 저는요. 우린 다 비슷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그죠? 비슷하거든요. 근데 만일 어떤 집사직 하나, 구역장 하나, 무슨 부장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 목사 하는 사람은 호죽하겠습니까? 똑같은 실력자끼리 여러분이 10kg를 메고 힘들다면 100kg를 맨 사람은 오죽 허리가 휘겠습니까? 똑같은 실력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결단코 더 낫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겸손한 얘기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절대 더 낫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언제나 느끼는 사실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왜 맡기셨나 싶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며 불러 모으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저보고 하라고 그러셨을 겁니다. 저로 인하여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해서 제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이익을 보시고. 그러나 이렇게 주를 향하여 갖는 열심과 그래서 그 일에 실력이 없는 것을 인하여 매일 주 앞에 메어 달리는 것, 이것이 실력이더라 말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녀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이거 정말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자녀의 마음에 간섭해 주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신앙을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되잖아. 이건 여러분은 자녀 교육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밤낮 싸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그의 본성과 세상의 타락한 원리에 내맡기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로 약속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력 없는 것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힘으로 키울 수 없음을 인정하나이다. 그 생명도 주께서 귀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 자녀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간섭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 없는 손에 맡기지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세상을 교활하게 이기는 사람으로 비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로 비치게 도와주시옵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자녀 앞에 세상을 무서워하는 부모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부모로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